B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410만여 명이며 사망자도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360여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이 200여만 명, 인도 100여만 명, 러시아가 76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미국의 1일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같은 날 전 세계 1일 확진자 수도 약 250만 명이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에 대해 코로나와의 싸움 한 복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확산과 관련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 세계 보건당국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회복기금 등 예산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U 정상들은 전날인 2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1,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비롯해 1조 850억 유로, 미화로 2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EU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U 회원국은 지난 4월 EU 예산과 연계된 경제회복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이날 경제회복기금 규모와 지원 형식, 조건 등을 보고 이견을 보여왔으며 전날 1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기금 지원을 민주적 가치 존중이나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날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17일 온라인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브리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우리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같은 시도를 계속한다면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언제부터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정보기관들은 대통령 직무 인수인계를 위해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정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거목인 존 루이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17일 향년 80세 나이로 타계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췌장암으로 1년간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루이스 의원은 20대 초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흑인 인권 개선을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였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1981년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의원으로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6년 조지아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4년간 의정활동에 몸담았습니다. 2011년에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이 몇 주째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홍수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된 폭우로 지금까지 141명이 죽거나 실종됐으며 최소한 2만 8천 채 가옥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한 이자민 3,800여만 명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86억 달러에 달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도 남부지방에 계속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수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쯔강 유역에 홍수가 이어지면서 33개 강이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으며 433개 강이 범람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지로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우한시도 계속되는 폭우로 강과 호수가 범람함에 따라 최고 경고 단계인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돈이란 게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속담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늘 갈증을 주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돈이 필요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요. 돈을 쓰면서 태어나죠. 갑자기 돈 얘기를 왜 꺼내냐고요? 네, 이번 주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고 알려진 갑부들이 돈 얘기를 했습니다. Tax us, 부자인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통해서입니다. 즉 부유증세를 내겠다는 건데요. 이 부유증세, 이 부자세는 정계와 재계에서 늘 논란거리죠. 부유세는 개인 자산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또 동산과 금융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세율을 정해 정부가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적 액수는 많아지는 게 부유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라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39.6%로 공약을 걸었지만 부자증세, 부유세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부유세 찬성에 개인소득세 52%까지 말했었습니다. 공화당은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을 시행해서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렸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2.6%포인트나 낮아진 거죠. 어찌됐건 민주당은 적어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보다 높게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논란 많은 부유세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건데요. 세계 여러 국가 갑부들이 소속된 단체 인류를 위한 백만장자들의 83명의 회원들은 공개 서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한 문제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한다고 해도 자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몰리는 세금을 영구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의료 시스템과 학교, 치안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늦기 전에 우리의 세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 중에 한 명인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의 상속녀인 에비게일 디즈니 씨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언급하면서 간단히 말해 미국 사회에 도움이 없었다면 할아버지가 이러한 부를 쌓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즉 사회 환원 차원의 의미의 말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유엔은 세계 최고 부호들은 코로나 사태로 순자산이 반 이상 늘었지만 약 5억 명은 빈곤에 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자, 7월 셋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카고 마라톤. 역사상 두 번째로 시카고 마라톤은 주자가 출발선을 넘기 전에 취소됐습니다. 이번 주 시카고 트리뷴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의 3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시카고 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10월 11일 예정된 제43회 대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후원하는 시카고 마라톤은 일반적으로 50개 주와 100개 이상의 국가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약 4만 5천 명의 선수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주최 측은 매년 약 170만 명의 관중이 운집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을 고려해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미 등록한 참가자는 환불을 받거나 2021년, 2022년 혹은 2023년까지 경기를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은 경사 없이 곧고 평평한 미 중서부 지형, 시카고 도심과 미시간 호수 주변을 지나는 아름다운 코스, 더위가 한풀 꺾인 10월에 열린다는 점 등 매력적인 요소가 풍부해서 세계 육상 전문가들은 물론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취소되면서 올해 미국의 3대 마라톤이 모두 취소됐는데요. 뉴욕 마라톤 주최 측은 지난달 24일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던 제50회 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고요. 또 보스턴 마라톤 주최 측은 애초 지난 4월 열 계획이었던 대회를 오는 9월로 미뤘다가 지난 5월 말 결국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Friendly Fridge. Friendly Fridge, 친절한 냉장고. 이 말은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 등장한 냉장고 별명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냉장고가 242번 가와 브로드웨이의 브롱코스 보도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쓰레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 냉장고는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무료 음식이란 말이 적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득의 불균형으로 빈곤 가구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식 쓰레기는 계속 버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은 전염병 발생 전부터 뉴욕 주민과 환경 모두를 괴롭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시에서 약 200만 명이 또는 뉴욕 주민 4명당 1명이 공급 상태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운동가들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14개의 냉장고를 길거리에 설치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지역 사회를 먹인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건데요. 이 일은 배고픈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던 자살한 21살 청년의 어머니가 지난 5월 브롱크스 인근에 친절한 냉장고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레이븐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어머니, 재택근무자, 간호조무사 및 실직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있다면서 처음에 일부 주민들은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많은 무료 음식 냉장고로 선호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메시지 앱인 시그널에서 서로 통신하면서 브루클린의 브라운스빌에 있는 수산물 농장과 유니버스시티라는 회사를 통해 음식을 얼마나 어디로 배포할 것인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시티 상무이사는 오이, 샐러리, 사과로 가득 찬 냉장고가 건물 밖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식량 공급의 약 30%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E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네, 조은정 기자 이번 주도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미북 정상 간 친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중대 조치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번 주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양측에 동시적인 행동이 있어야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었죠.
그렇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와 해제를 논의하는 기존 미북 협상의 틀 대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라는 중대한 조치가 협상 재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미 행정부가 미북 협상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 이번 담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미국이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김여정이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미북 양자 간의 핵심 문제를 비핵화해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북한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스탠포드 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칼린 전 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북 핵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1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안을 통해 보는 의회의 한반도 관련 핵심 사안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는데요. 독자들이 주목한 소식입니다.
네, 미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한반도 외교안보 주요 내용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미사일, 주한미군, 북한 인권입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북한 내 인권 증진을 돕는 방향으로 한반도 주요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승인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본토 방어용 신형 중간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과 극초음속 탄도추적 우주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1억 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네.
북한의 점증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매년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되는 미사일 방어 강화 조치입니다. 한반도 외교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이번에도 북한 인권과 대북방송에 집중됐습니다. 하원 세출위는 북한 관련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에만 국한하고 대북방송 시간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무예산안을 최근 승인했습니다. 세출위는 대북방송 등 미 국제방송처가 관장하는 국제방송 활동과 운용에 행정부의 요청액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약 1억 7천만 달러 줄어든 약 6억 3,700만 달러의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는 약 1억 9천만 달러, 자유 아시아 방송에는 약 3천만 달러의 예산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의회 관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역시 미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상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개됐고 하원에서는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 등 한반도 관련 안건 4건이 수정안으로 제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새 회계연도라면은 2021 회계연도이죠. 상원과 하원 모두 수정안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원에서는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총 748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한반도 관련 안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원에서는 마감일인 13일까지 총 710건의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 중 4건이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5년 단위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 재확인 결의, 중국과 러시아에 맞선 우주전략 마련에 북한과 이란을 포함시키는 조항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미 재무부가 북한이 국제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무부는요, 국제금융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이런 주의보를 발표하는데요. 매년 두 번에서 세 차례 관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4일 열린 화상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서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제금융기준 이행에 있어서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의 명단을 금융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에서 북한과 이란 등 대응조치국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밖에 미국 에너지부도 북한 관련 조치를 발표했죠?
네, 미 에너지부가 북한 등 대량 전력시스템 장비 수입을 금지한 6개 적대국 명단을 담은 연방관보를 공개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 7일자 관보에서 적대국들이 비대칭적 사이버 물리적 계획과 작전을 통해 대량 전력 시스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하며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망 장비 수입 금지국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적대국이 이 시스템 장비에 가하는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행정명령 13920호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서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송전과 전력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대량 전력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스템 보호 방안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미국의 국방과 필수 응급 서비스,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 경제, 생활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량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의 무제한적 해외 공급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미국 경제에 대한 대단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 금지국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쿠바 등 6개 나라인데요. 이들 명단은 미 행정부와 정보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 있다고 평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가정보국은 지난해 1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등 적대국들이 주요 사회 기반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법의 사이버 작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올해 2월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북한의 주요 위협국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북한의 새 대형 화물선이 남포항에 정박해 있고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는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포항이면은 북한의 최대 석탄 항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VOA가 마린 트래픽의 위성 추적을 통한 선박 식별 방식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태평호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태평호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 북한이 새롭게 구매한 선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베트남 선사 등으로부터 중고 화물선을 구했다며 이 선박을 태평호로 지목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돼 최종 매각된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를 대체하기 위해 태평호를 구매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최대 화물선인 태평호가 어떤 이유에서 유엔 안보를 등이 금지한 북한의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의 모습을 드러냈는지는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선박 간 환적 등은 북한의 대표적인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어서 관련 소식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해까지 5년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이끌었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이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VOA에 대북제재 위반 사례 대부분에 북한 외교관들이 연루됐다며 해외 공관들이 북한 정권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발간의 목적이 뭔가요?
정부관리와 정책 이반가들, 주제별 전문가들에게 대북제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스위스의 무기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를 통해 최근 발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무기거래, 외교관과 공관을 활용한 제재 회피,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제재 회피 등 세 가지 사례를 집중 소개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대처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외교 채널을 통한 제재 위반에 주목했는데요. 대북 제재 위반은 대부분 북한 외교관이 어떤 단계에서든 연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치품, 재래식 무기, 핵과 탄도미사일 부품, 석탄 등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거래들의 공통 분모는 북한 외교관과 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외교관 여권을 위험 신호로 간주해 북한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이 입국할 경우 즉각 짐을 수색하고 해당 인물의 배경과 과거 이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원국들이 서로 추방된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과 수법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들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왔습니까?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CCSI의 엔리코 캐리시 이사는 VOA에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많은 나라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자국의 노력을 보고하는 등 과거에 비해 각국의 이행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퇴역 4성 장군 4명이 BOA를 통해 백세를 일기로 별세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자,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처음 한국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백 장군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5일에 백선엽 장군의 이 안장식이 한국대전 현충원에서 엄수됐죠.
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하나같이 백 장군을 스승이자 영웅으로 표현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백 장군을 누구보다도 부하를 사랑했던 지휘관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백선엽 장군이 연합사령부 참모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 인근을 걸으면서 한국전쟁 당시 부하들이 배치됐던 위치를 가리키며 개별 병사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고 회고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을 한국군의 아버지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군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장군이 한국전쟁 당시 침략자인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대항해 혼란스럽고 극도로 불확실한 전투작전 속에서 한국군을 거듭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조지 워싱턴의 독립전쟁 승리와 비교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면은 미한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네, 미한동맹과 관련한 언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이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강화했고 동맹이 깨지지 않도록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애국자였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하며 백선엽 장군의 말년을 함께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수십 년 동안 백 장군을 존경해왔다며 그의 사망은 미한동맹의 깊은 손실이며 진정한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미 의회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반도 관련 부분,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조치들,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사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모 입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서부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그레이스 조 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경험이 있었던 조 씨는 어릴 적 기억들 가운데 어렴풋한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림 그리길 좋아했던 순진 무고한 소녀였던 자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감옥에 이제 한 15개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할 거 없으니까 이제 10전짜리 이제 중국 돈 10전짜리면은 아 은으로 되어 있어요. 실버가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연필로 쓰는 것처럼 글이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땅에다도 그림 그리고 벽에다도 그림 그리면서
그림 그려 뭐 하냐는 어머니의 염려에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멀리했다는 그릴스죠. 그러나 화가가 되고 싶었던 당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아기 때 꿈은 이제 화가였었는데 이제 크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왜 그리냐, 공부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림 못 그리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안 그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화가가 꿈이었던 소녀는 이곳 미국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까지 그 꿈을 놓고 살았던 그레이스 조 씨가 듣고 있는 수업은 조형 미술입니다.
미술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긴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손으로 뭐 자그마한 거 만들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소녀가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 있어요?
아, 이 3D 디자인 클래스는 지금 이 봄 학기부터 시작을 한 거라서요.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가 와이어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드는 거였어요.
철사로?
네, 철사로.
첫 과제부터 만만치 않았는데요. 철사로 신발을 만들라니. 지난해부터 몽고메리 커뮤니티 단과대학의 학생이 된 조 씨는 당시 적잖은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인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제 다 각자 학생들이 다양한 신발을 이제 만들어 갖고 와서 네, 와이어 슈스를 잘 그래서 주위 집 아주머니랑 이제 같이 막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신데렐라는 글라스 슈스 있었는데 그레이스는 와이어 슈스 있다.
서양의 고전 동화 속의 주인공 모진 계모와 언니들 틈에서 고생하다 왕자님을 만나는 신데렐라의 행운의 상징 유리구두. 두 번의 강제 북송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북한에서 잃었지만 조 씨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꿈꾸고 있는 조 씨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남다릅니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낼 때에도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려 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해 온 미국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또래보다 늦고 영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엔옥에서 프로그램 완치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하루 5시간 매일 일을 해야 했던 조 씨. 당시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고 숙식을 제공해주며 영어를 가르치는 탈북자 지원단체 엔옥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 준비를 할 때요. 이제 시험을 영어 시험을 두 번 봤어요. 근데 두 번 떨어졌어요. 다시 재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고 해서 그러면은 뭐 재시험 바로 보지 말고 엔옥 가서 공부 좀 하고 와서 또 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 9개월 보자.
9개월 동안 집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했던 조 씨.
이제 그쪽 시스템도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9개월이라는 시간도 저에게 충분히 있었고 해서 준비를 해서 와서 봤더니 이제 패스했어요, 영어를.
조 씨는 당시 성취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직접 뭔가 제 자신으로 술을 떠서 뭐 밥을 먹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좀 직접 얻은 그런 공부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조 씨. 인권운동가로서 영어 간증을 50번은 했다는 조 씨의 실제 영어 실력은?
뭐 지금 뭐 어려운 학과목을 듣기 위한 영어 실력은 충분히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딱 나와.
네.
몇 퍼센트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이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거는 다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제 specific word를 알아듣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런 단어들을 많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직 단어는?
네. 단어는 좀 많이 약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왜 저러는구나.
조 씨는 당시 들었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국제 뉴스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하루 일과를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침에 한 8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막 부지런히 막 열심히 씻고 이제 집에서 9시에 나가요. 9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뛰어가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수학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수학 수업을 10시 45분까지 듣고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까지 이제 잠시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11시 반에 다시 영어 수업이 시작이 돼요. Grammar structure, essay structure, 영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를
학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한국말보다 익숙해진 영어 단어를 사용하며 줄줄이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데요. 조 씨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최근 교수님과 논의한 주제 연구 수업을 설명했는데요. 조 씨가 정한 주제는 빈곤국이 환경오염을 만드는가였습니다. 교수님은 주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지만 조 씨는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는 환경 오염을 만들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버리는 음식물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뭐 자그만하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태워서 버리는데 그 자그만한 연기가 뭐 환경 오염.
점수는 몇 점 받았어요?
B 플러스 받았어요. 그래머 문제 때문에.
잘했네요.
B 선상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올라가 보고 지금 아직도 B를 멈춰 있어요. 그래서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문법 쪽에서 좀 많이 약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어
중국에서 강제 북송당한 200명의 탈북자들의 이름표를 만들었던 미술 과목, 북한의 환경 오염에 대한 연구를 선택한 영어 과목. 조 씨의 주제는 북한으로 모아졌습니다. 평범한 여대생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다양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의미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뭔가를 시간 들여서 하는데 또 그것도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다음에 이 학교 프로젝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선택한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1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누구보다 활동적이고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도 무엇보다 미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했는데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미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호주를 국유화해서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삼림 지역을 개발하지 않은 채 남겨뒀고 아예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 보호 구역을 정해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기도 했고요. 개발이 금지되고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은 땅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후손들에게 울창한 숲과 국립기념물, 역사 유적지, 소중한 유물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환경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연방정부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대통령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기울인 노력 못지않게 외교 정책에도 힘썼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 무대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국의 힘을 세계에 알리며 국제 무대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확신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역할을 잘 해내려면 무엇보다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이 더 강력해지려면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수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더 빨리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로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기대해왔습니다. 수로는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던 오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배들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 가면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항해가 쉽지 않은데 이 중앙 아메리카를 관통하는 운하를 뚫으면 대양에서 대양으로 직접 항해할 수 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가장 짧은 시간에 오갈 수도 있습니다. 운하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곳은 중앙아메리카 파나마의 한 지점과 니카라과의 북부 지역이 후보 지역인데 이 두 지역에서 여러 차례 운하 건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1880년대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페르디낭 드 레셉스는 3억 달러를 들여 계획했던 파나마 운하의 3분의 1 정도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1890년대에는 어느 미국 회사에서 니카라과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 회사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3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자 수로 건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운하 건설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파나마와 니카라과 두 지역을 놓고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로 건설 전문가들은 1880년대에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파나마에서 착공하고 자금 문제로 건설이 중단됐던 운하를 완공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낭 드 레셉스의 프랑스 회사가 여전히 운하가 건설될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중단됐던 파나마 운하 공사를 넘겨받으려면 미국은 프랑스에게서 토지와 공사권을 매입해야 했습니다. 프랑스 회사에 1억 달러가 넘는 큰 돈을 지불해야 했던 거죠. 전문가들은 프랑스 회사에 큰 돈을 지불하더라도 니카라과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이 들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이 들더라도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중단했던 파나마 운하 건설을 이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적합한 입지 선정을 위해 구성한 위원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에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승인받기 위해 미국 의회에 운하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은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안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재빨리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프랑스 회사는 파나마의 토지 가격과 공사권의 가격을 낮췄습니다. 운하가 니카라과에 건설되면 프랑스 회사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안을 지지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토지와 공사권을 팔겠다고 하는 프랑스 회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면서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과 건설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원에서 니카라과와 파나마를 두고 운하 건설 지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카리브 지역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도시 하나가 파괴되고 주민 3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밴드벨트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사립대학교 벤더빌트 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는 1873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개교 당시 200명도 안 되는 작은 대학으로 출발한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오늘날 테네시주의 자랑이자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연구 중심형 학교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1905년 대학의 특사 건물인 커클랜드 홀이 화재로 전소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내슈빌에 거주하는 주민들, 동문, 재학생들로부터 기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커클랜드 홀은 재건되었고 2,000파운드, 즉 900kg이 넘는 종탑을 다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매 시간 이 종탑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종소리는 벤더빌트 대학이 소재한 내슈빌뿐만 아니라 테네시주의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캠퍼스는 내슈빌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30에이커의 캠퍼스에 178개에 달하는 학교 건물, 그리고 무려 3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벤더빌트 캠퍼스 자체가 아예 수목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네요.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어떤 학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볼까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입니다.
벤더빌트 대학에서 가장 큰 단과대학으로 4천여 명이 재학 중인 물리과대학을 주축으로 건과대학, 블레어음악대학, 또 2천 명 넘게 재학 중인 피바디 교육대학 등이 있습니다. 학부의 우수 분야로서는 공학, 심리학, 교육학, 영어 등이 꼽히며 특히 영어의 창작 교육은 전국 최상위 그룹의 하나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학생들이 강의실과 학교 캠퍼스에서만 학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점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적성과 여건에 따라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의 학사 교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더빌트 학생들은 영국, 독일, 한국 등 40여 개국 다양한 나라에 진출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학교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가을 학기 통계에 따르면 학비 6,800여 명, 대학원에는 6천 명 가까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90%가 캠퍼스에 거주하며 4년 만에 졸업 비율은 89%, 6년 만에 졸업하는 비율은 94%인 것을 보면 재학생들이 대학 재학 기간 중에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얼마나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단면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학생들의 만족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의 하나인 프린스턴 리뷰의 조사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프린스턴 리뷰가 미국 380여 개 대학, 약 14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2020년도 부문별 대학 순위를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벤더빌트 대학교는 삶의 질 부문에서 다른 많은 대학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요. 또 학생들의 행복 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교수대 학생 비율은 1명당 7명꼴인데요. 학생들이 교수들과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은 것도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신입생 입학 현황 한번 알아볼까요? 2018년도 신입생 지원 내역과 분포를 살펴보면 3만 4,3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약 3,300명만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9.6%의 입학 허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하면 10명도 채 못 뽑힐 만큼 입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2018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벤더빌트의 신입생 현황을 보면 백인 학생들이 약 40%, 아시아계가 약 15%, 흑인이 12%, 그리고 중남미계가 10% 등 비교적 다양한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입학 사정 방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벤더빌트 대학교 역시 다른 명문 대학교들처럼 홀리스트 입학 사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SAT와 ACT 같은 표준 시험 성적이 반드시 어느 기준에 달해야만 한다는 일정한 규정이 없고요. 지원자의 학력 수준, 지적인 탐구력, 지도자적인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벤더빌트 대학의 전통을 이을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의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요. 벤더빌트는 두 가지의 조기 지원 방식과 한 번의 정규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부 대학은 11월 1일에 1차 조기 지원 접수가 마감되고요. 12월 중순경이면 입학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차 조기 지원은 1월 1일에 마감되고 2월 중순경이면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이 벤더빌트 대학으로부터 조기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 지원자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들에 지원한 걸 모두 포기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규 지원의 경우는 1월 1일에 접수가 마감되고요. 3월 말경에는 입학 허가 여부가 통보됩니다. 자, 이번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재정 지원 정책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학생은 누구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한다는 이른바 니드 블라인드 입학 사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벤더빌트 전체 학부생의 65%가 어떤 형태로든 현재 학교 측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 벤더빌트 대학교는 프린스턴 리뷰 2019년 자료에서 미국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로도 뽑히기도 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벤더빌트 대학이 남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저명한 대학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신생 입학 사정에서 리드 블라인드 정책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는 메리 페이스라고 하는 방학 정책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는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장학 혜택을 부여하는 능력에 근거한 장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pportunity Vanderbilt라고 하는 이 장학 제도는 미국의 금융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2008년 벤더빌트 대학이 대담하게 실시한 장학 제도로서 수많은 동문들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모금을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재학 중인 대학생 단 한 명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도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하차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장학 정책을 통해 우수한 재학생들은 학비 용자를 하는 일이 없이 각종 장학금과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이 폭넓은 장학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됨으로써 더욱 많은 인재들이 벤더빌트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생존해 있는 벤더빌트 동문은 13만 6천 명이 넘고요. 내슈빌 지역에도 2만 4천 명 넘는 동문이 거주하면서 건재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대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Radio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